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 이 말이 함축하는 그 뜻을 정말 실감나게 해준 그 한 주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마침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더 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들뜨게 한 그 백두에서의 기쁜 소식은 제가 지금 이 시간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제3 중요한 합의에 이른 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백두산 정상에서 그 평화의 염원을 온 세계에 보여준 것은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느꼈겠습니다만 어쩌면 날씨까지 그렇게 절묘할 수 있었을까요? 홍 선생 백두산 수없이 오르셨다고 하는데 올라온 사람들은 그렇게 맑은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여러 번 오른 분들 하는 얘기. 이 항공위성 그 사진을 보니까 남쪽은 구름이 꽉 차 있는데도 북쪽 하늘은 그야말로 청명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저는 한라에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열린 제103회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완전 무장하고 지금 떠나는 심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3박 4일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보낸 한라로부터 역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그 기쁨을 지금 나눕니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 사회세간에 이렇게 대속특필할 일은 아닌지 모르지만 특별히 의미가 있는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성윤리강령을 제정했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의무교육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성폭력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성소수자 연구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수자, 그 교인들을 감싸안고 목회에 헌신하고 있는 임보라 목사에 대해서 이단 정죄를 한 두 교단에 대한 규탄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안, 그것까지 상정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부결되었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게 돼서 그나마 한국기독교 장로회가 체면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단머리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그 광풍을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각별합니다. 보니까 같은 기간에 열린 일부 또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결의를 보니까 종교인 납세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결의를 하는가 하면 개혁적인 교회 내 그런 단체들의 사상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결의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과 달리 그런 와중에 이런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체면은 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평가를 해봅니다. 백도에서 그리고 한라에서 전해져온 이 소식 모두 그야말로 난관을 헤치고 마주하게 된 소식이어서 그 기쁨이 큽니다. 그야말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뜻을 향해 나아갈 때 그 희망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어떤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새삼 되새길 수 있게 해준 그런 계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격하고 겪은 일들이 갖는 의미를 새기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의 그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바빌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백성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두 번째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 시점에서 그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직접 접근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물음을 던집니다.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과연 성공한 역사일까요? 실패한 역사일까요? 제가 답을 내립니다. 소위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코 성공한 역사가 아닙니다. 실패한 역사입니다. 한 번도 역사의 중심에 서본 적이 없는 변방민족의 변변찮은 역사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그 성서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된 역사로서 그 성서의 이스라엘 역사는 또 다른 한편으로 놀랍게도 그 성공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가 성공한 역사가 될 수 있는 까닭은 그것을 해석하고 기록한 성서의 세계가, 성서의 정신세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성서의 위대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서의 위대성은 인간의 해방, 압제에 대한 끊임없는 저항, 사회적 평등의 추구 등 시공을 초월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장 강렬하고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데 있습니다. 성서는 모든 인간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공동의 기원, 그 체험, 일종의 공동의 그 운명의식에 대한 뿌리 깊은 의식을 웅변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성서의 정신세계는 위대한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한 갈망, 그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갈망을 표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역사에서 성각자 가운데 한 분이신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을 쓰신 거 다 알고 계시죠? 본래는 그 책 제목이 뭐였을까요? 성서로 본 조선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성서를 뜻으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그 의미가, 그 뜻이 더 잘 드러난다고 봤기 때문에 훗날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 뜻의 요체가 뭡니까? 바로 구원의 희망입니다. 성서가 일관되게 증언하고 그 희망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조명한 그런 책이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서가 담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보편적인 구원의 세계에 대한 갈망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또 하나의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선포하는 화자가 한 개인인지 또는 집단적인 주체로서 이스라엘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고난의 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성찰하는 가운데 보이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본문의 앞머리는 1절에서 3절은 이 예언의 주인공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나를 주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로 만드셔서 주의 화살통에 감추셨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뭔가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그 주인공을 아주 예리하게 벼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4절에 이르면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허비한 것 같았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공을 칼로, 화살로 만들어준 것은 뚜렷한 목적을 지닌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역사적 상황에서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고난을 겪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언자들이 그토록 정의를 이루도록 외쳤건만 이스라엘은 정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이민족에게 멸망당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예언자는 지금 바로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서 이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기절이 아주 묘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제로 아직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 예언의 내용은 반전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백두에서 그 감격의 순간을 보면서도 떠올렸습니다만 일찍이 우리 문익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통일은 다 됐어. 이 얘기를 수없이 외치면서 다녔어그 어법과 똑같은 어법입니다. 아니, 문익환 목사님의 그 어법이 이 성서에서부터 기원합니다. 소위 예언자적 완료형. 예언자들은 역사를 깊이 보고 그 캄캄한 그 시점에도 미래를 보고 그 미래의 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보는 수없이 그렇게 많은 선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형적으로 이런 예언자적인 그런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것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현실에 대한 깊은 성찰을 뜻합니다. 1차적으로는 정의를 이루지 못해 심판받은 사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는 것이 도대체 뭘 뜻할까요? 여전히 뼈아픈 실패는 실패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역사적 실패로부터 마땅히 깨달아야 할 교훈을 깨달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의가 유린되었던 민족의 현실, 그래서 스스로 그 공동체를 보존할 수 없었고 압제를 겪어야만 했던 현실에서 새삼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목적을 재인식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가 회복되고 더 이상 압제가 없는 세계에 대한 갈망을 확인한 것, 그것이 곧 그 뜻을 확인한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보상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그 5, 6절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절은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어 6절에서 그 선택하신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것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공인 그 하나님의 종이 선택받은 뜻, 그 뜻은 이제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왔던 통념과는 전적으로 다른 그 차원으로 그 지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쉬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진정한 역사의 주로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보편적인 구원의 그 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세계 만민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언자는 쓰라린 민족의 역사에서 그 중대한 통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역사로부터 얻는 그 교훈, 그 교훈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역사로부터 비롯되는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갈망, 바로 그것이 성서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것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성서가 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백두에서의 기쁜 소식에 관해서는 뭐 길게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평화운동 단체의 피스 액션이라고 하는 단체의 그 대표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썼습니다. 한국이 지금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화염과 공포 이런 상황을 생각할 때 누군들 한반도가 그 지금처럼 세계 평화의 밝은 빛을 비춰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 놀랍도록 지금 한국이 세계 평화의 빛을 바라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그걸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칼럼을 쓴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하는 것으로 이 말로도 충분치 않죠. 사실 우리가 몸으로 그 감격적인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꺼냈던 얘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그 소식, 한라에서의 그 기쁜 소식에 관해서는 몇 마디 제가 이 시간에 덧붙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대개 아시다시피 1953년 김재준 목사의 출교 처분이 계기가 돼서 새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한국 장로교 안에서 교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서 해석을 추구하고 신앙의 양심을 추구한 것이 문제가 돼서 출교 처분을 당했을 때 오히려 우리야말로 이 장로교의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고 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면서 출범한 것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인 신장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민족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온 그런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문익환 목사님, 장준하 선생님, 선암동 목사님 이 세 분뿐만 아니라 숱한 신앙의 선구들이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헌신해왔고 우리 교단은 그것을 자랑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장총의 로고가 나타내듯이 우리 교회 여기 입구에도 로고가 있죠. 동그란 원에 화살총 모양으로 된 기자입니다만은 그 로고가 나타내듯이 우리 교단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화살촉 역할을 한 것으로 자타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스갯소리로 기장이 있어야 비행기가 뜬다. 기장이 있어서 저도 제주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자긍심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만 잘났다라는 단순히 그런 그 근거 없는 오만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그 갖는 그 역할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그런 일종의 자긍심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화살촉이 무뎌졌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결코 하나도 자유롭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기장교회 안에서도 그 과거의 이대한 정신은 퇴색할 대로 퇴색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별로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그 사안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교회적 입장을 낸다는 것이 무척 어려워질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과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회민주화에 대한 관심 또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에 관해서는 그런 관심에서는 여전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다른 교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성평등 인식이나 구체적인 삶의 관계 안에서의 그 평등 인식에서는 결코 남다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로 딱 꼬집는 속칭이 있지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진보 꼰대.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것 같지만 일상 삶의 관계를 어떤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고루하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서도 나타나지만 교회들 가운데 그런 성격이 강한 교단 기장교회가 꼭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니 이번 총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된 그 안건들이, 헌의안들이 통과될 수 있을지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평등 강령과 성소수자 연구위 구성 안건은 3, 4년을 끌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평등 강령은 3년을 끌었고 성소수자 연구의 구성한 건은 한 해를 건너뛰어서 4년을 끌었습니다. 반대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의 말 맞다나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폐기되기를 기대했던 폐기될 거라고 기대되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의안을 낸 그 안건을 낸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변은 기필코 통과시켜야 되겠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뭐 본회의에서 뿐만이 아니라 장외에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서 설전을 부렸고 당신은 그렇게 주장하시라 나는 이렇게 주장할 테니까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친밀감을 다 동원해서 견해가 다르면은 제가 발언하는 거 잡아 끌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뭐 그럴 만한 사이니까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시면 곤란하다고 내려오셔. 네, 뭐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긴장되었겠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점점 그 관련된 그 사안이 안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아졌고 이른바 성정의 무슨 뭐 특히 교회와 사회의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해왔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들 뭐 기존에 또 쭉 해왔던 건 뭐 많지만 그런 사람들 다 제외해놓고 이른바 성정의와 관련된 안건만도 6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가운데 딱 한 건만을 제외하고 5건이 모두 다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기쁜 소식이라고 한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3, 4년의 그 과정도 과정이려니와 이번 총회 3박 4일의 일정 자체가 그 결전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드라마였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과정을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총회가 열리고 면서부터 환기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는 만나는 분마다 쟁점 헌의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라. 심지어는 친밀감을 이용해서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시면 안 됩니다. 의르기까지 하고 논쟁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논쟁을 벌이고 아까 얘기한 그럼 그렇게 주장하시라. 난 주장할 테니까 봅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중압감이 컸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제가 성평등에 관한 강령은 거의 걱정을 안 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기 때문에. 양성 간에 평등해야 한다. 그걸 강령으로 선언적인 의미에서 환기하자는 뜻에서 그거 만들자는데 그거 그리고 3년 동안 토론했으면 충분하지. 그걸 반대할까? 그냥 마음을 탁 놓고 있고 제가 정작 걱정했던 것은 성소수자 연구 결론을 내리자는 게 아니다.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연구하자. 이 안건만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고 대응 논리를 구상하고 작전을 구사하고 다 했는데 엉뚱하게 성평등 강령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것이 예기치 않게 쟁점이 되고 격론이 벌어진 바람에 그 전날 밤 그 다음 아침까지 격론이 벌어진 바람에 여기에 대해서 단단히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쩌면 좀 넉넉고 있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하들짝대야말로 놀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곡절 끝에 통과가 됐습니다. 겨우 한시름 들었지만 정작 성소수자 그 안건이 이게 과연 통과될 것인가 계속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한편으로는 뭐 미리 사전에 안건 심의할 때에서도 부서에서 그런 공감대가 확인이 됐습니다만 이제는 적어도 연구위원회는 허락해야 된다. 연구는 그 정제가 아니라 연구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엉뚱하게 그 성평등 문제로 격론을 겪었던 까닭에 오히려 뜻밖의 이게 통과될 수 있기도 있다 하는 기대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이렇게 심의해서 내는 정치부장 목사님한테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놀랍게도 허락이요. 그 한마디에 너무나 평화스럽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걸 거기서 야 하고 만세를 부를 수도 없고 바로 우리 교회에 카톡을 보냈죠. 통과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통과됐습니다. 마음속으로 그야말로 아멘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평등 안건에 대한 격론과 그 결론이 더 이상의 다른 논란을 잠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옛말에 성동격서다 하는 얘기가 있죠. 동쪽에서 소란을 피우고 서쪽을 친다 병법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걸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상황을 상상하지 않았는데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 버렸어요. 양성평등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질문 받고 뭐하고 뭐 그 제안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니 그때 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물음이 막 쏟아지는지 다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그런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반대자들에 의해서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아, 이 논란은 끝났다 이제 다들 그렇게 판단하는 분위기가 돼서 허락이요. 그 한마디에 통과가 되고 이어서 이단 정제에 대한 규탄 성명까지 어떤 논란도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으니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 성평등 강령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성소수자 연구의 그 안건이 대기 상태인 그 중간에 4.3 평화공원에서 추모 예배가 있었고 그 유령탑 앞에서 또 추모식을 가졌는데 갑자기 제가 물론 아침에 예고됐습니다만 대타로 다른 임원이 순서가 중복이 되니 교회와 사회위원장이 기도를 해 주시라 해서 기도를 맡았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덕담을 나누는 중 한 목사님을 회의 막바지 모든 일이 안건이 순조롭게 통과된 것은 목사님 그때 기도를 너무 진실하게 했기 때문에 다 통과된 줄 알으라고 아 맞는 것 같다 그죠? 물론 이거 통과해 주죠. 그 앞에서 유령탑 앞에서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그저 진실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래서 통과된 줄 알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의원으로서 문서를 통해서 총회에 이제 안건을 올리고 하는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자격을 갖춘 상태로 그야말로 속칭 선수로 직접 기장총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그 중요한 안건들을 낸 그 책임자로서 시종 일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회의의 과정을 깨고 있었습니다. 거기 뭐 몇백 명, 한 800여 명 모여있지만 그게 잘 모릅니다. 안건을 그냥 스쳐가 깨고 있었고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수시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뜻을 같이 한 분들에게는 눈빛 인사만으로도 충분했고 다만 필요할 때 수시로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결국 그렇게 필요할 때 화살촉 역할을 담당해야 할 때 그 몫을 감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예기치 않게 너무나 상식적인 그 성평등 강령이 문제되었을 때 기장교회들,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회들의 성인식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자만 나오면, 성 문제만 나오면 성질을 내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인식이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정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덕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통과됩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흥분한 덕에 거기다 다 열의를 쏟는 바람에 그 다음 안건들은 더 이상 토론할 지력을 갖추지 못하고 다 통과되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와중에 정말로 그런 한편으로 실망하면서 동시에 그 반대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거기 여성 총대들, 목사님들 뭐 다 여성연대 다 지켜보고 있고 이러는데 기대를 안고 있고 뜻을 안고 있는 이분들한테 나는 공공의 적이 될 거다. 그런 위기감까지 느껴졌습니다. 필사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위기시에 강해지는 법을 다시 한번 체득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번의 선방으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건 헌법으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될 걸로 이미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걸 제외하고 다른 안건들이 줄줄이 다 해결될 줄 기대는 있었지만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이 상당히 바뀐 그런 양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기본 조건이 됐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적어도 이런 정도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자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옳은 뜻을 포기하지 않고 외친 그 간절한 염원에 대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